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를 지나 아느리라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나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심장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희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로 더위를 물리치십시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따뜻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 13일 김시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열왕기하 3장 내용을 통해 왕들의 선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 배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 응징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우러 갈 것을 제안하고 드디어 둘은 연합하여 진군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두 왕은 에돔에 들러 에돔 왕까지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마침내 이 세 나라는 막강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출정한 지 7일이 지나자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물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모압 왕 토벌은 고사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 왕들은 특히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했고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니 그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셔서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또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왕들은 밤새도록 많은 도랑을 팠고 또 다음날 아침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물을 실컷 마신 연합군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모른 채 선제 공격을 감행한 모압군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모압왕 메사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까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합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을 차지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도 잊은 채 복귀를 선택하게 되고 그로써 성과 엄치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사실 왕들의 출정은 그들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또 아울러 나머지 두 왕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의 무지와 패역함은 그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택이란 아주 여러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인식하고 또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영화를 볼까 책을 살까 어디에 취직할까 등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그런 인간의 일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에는 항상 고민이 따르기 마련인데 선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결정장애라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가리키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선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을 때 상황은 그나마나 낫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원하지 않던 상황을 대면하게 될 때는 선택의 문제는 더더욱이나 어렵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도 수용하기 힘든데 게다가 선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열왕기 하 3장의 선택, 곧 왕들의 선택이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한 열린 상황 속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한 여인과 또 다른 여인의 삶은 예기치 못한 닫힌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고민은 더욱 깊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한 여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을 남편으로 두었다가 갑자기 남편을 여윈,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내어줘야만 하는 아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차용자는 대체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 기한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체주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차용자가 빚을 청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남편과의 사별도 극복하기 힘든 마당에 이제는 아들과도 생이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애처로움을 넘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결정적인 대목이 오늘 엘리사를 향한 여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종은 여인의 남편, 곧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인의 증언처럼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적인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졸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남편을 여인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이제 이 여인은 아들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래 기구한 운명이야 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일면 너무나도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라며 자괴감을 느낄 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이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런 일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의 삶에서 종종 목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비교적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처럼 몸부림치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고통을 당하거나 또 자녀들의 상황이 안 좋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겪는 이 역경의 상황,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역경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런 다루심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재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든든한 남편이 늘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며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의탁해왔던 그 남편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른 그나마 의지할 만한 그 두 아들마저 이제는 종으로 보내야 할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마음을 둘 곳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는 삶을 의탁하며 자신의 처지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역경하면 뭐니뭐니 해도 구약의 인물인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여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지금 그 영적인 용광로 안에서 그녀의 믿음이 순금처럼 깨끗해져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간 의존적인 불순물들이 섞여있던 그 순도 낮았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들 중에 이런 역경을 통해 믿음의 순도를 높여나간 신앙 위인들의 삶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가 542장은 남편이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러 뛰어들다가 함께 익사하는 장면을 지켜본 아내가 비통함 속에 기도하며 쓴 곡입니다. 지난 6월 3일 저희가 주일 예배 후에 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은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가 불에 타 죽어있는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시인 프렌티스가 슬픔 속에서 탄식하며 성경을 읽다가 작사하게 된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은 혀암에 걸린 한 그리스도인이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말 대신 불렀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삶에 이처럼 찾아오는 역경은 때로는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재련되고 순도 높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고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아카의 원형 차아크는 천둥처럼 소리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주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절규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은 19세기 요비라 불리는 호레이시오 스파포드가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유럽으로 가던 내 딸마저 여객선 침몰로 희생된 후에 지은 찬송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통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속에 그가 작사한 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역경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무엇을 해줄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이 의미의 한 그릇은 한 사람이 목욕할 때 바르거나 죽은 한 사람을 장사하면서 시신에 바를 정도의 아주 소량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작은 양의 기름이 그 여인이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답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인이 행할 바를 명령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고 두 아들이 끌려가는 마당에 어쩌면 이 엘리사의 이 지시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실행을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6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엘리사의 명령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그리고 문을 닫고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붓자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정도로 기름이 풍성해졌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음식이 남았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린 한 아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던 5마리의 물고기와 떡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던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성경 속 말씀일 따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생각이 더 말씀보다 합리적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역사는 때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해 있던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역경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 역사의 체험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저장고가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 한 그릇으로 빌린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 여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기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생활을 꾸려 나가도록 권면합니다. 사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던 응답을 받으면 마치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과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바른 믿음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넘쳐날 때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역경 속에서도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이 여인의 행보가 회자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바른 신앙은 점으로 끝나는 그때뿐의 믿음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과는 일부 상반되는 삶의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은 바로 수넴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한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라는 수식어를 제외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인과 마찬가지로 무명의 그녀였지만 그녀를 수식하고 있는 이 귀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비범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을 가리키는 단어 히브리어 게돌라는 위대한, 존귀한 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영하여 영역 성경에서는 부유한, 위대한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넴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 면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녀의 그 귀함이 엘리사를 대하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인 관심과 그녀가 머물러 있던 시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귀한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안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로 하여금 그 방에 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수넴에는 이 여인 말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던 여인은 바로 이 여인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늘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오직 이 수넴 여인 한 여인만이 하게 됩니다. 2년 전인 2016년 제가 안식월을 갖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소 예의가 바른 저는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상하신 담임 목사님은 은혜 아빠 너무 신학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보고 와 라고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긴 저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시절에 꼭 해보고 싶었던 대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보는데 도전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낙방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그 어려운 대형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전임 사역 동안 얼마나 담임 목사님 밑에서 힘들었는지를 제 아내에게 명분 삼아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내 허락을 받아 제주도로 1박 2일 동안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첫날은 혼다에서 나온 750cc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다음 날은 남자들의 로망 할리 데이비슨 883 아이언을 렌트했습니다. 바닷가 해안도로를 달리며 해풍을 맞으며 기쁨을 만끽했고 제주도 내륙도로를 관통하는 도로에서 약간의 과속을 하며 속도감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1박 2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걸어다녀도 오토바이만 보이고 차를 운전해도 오토바이만 보이고 하물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시선이 가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구나. 우리 믿음 또한 관심과 시선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단지 그녀가 부유하고 신분이 높았던 여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노후의 대책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이 문명의 한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그 여인의 삶을 존귀하게 가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아주 귀하게 가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성경을 봉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1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해 이 여인에 관한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한 대를 잇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여인에게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불임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려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임 상태의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신의 무자함에 대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부르짖었던 모습이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던 그 모습은 당시 불임 상태에 있었던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실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수넴 여인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그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넴 여인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못 낳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임을 알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대한 수용입니다. 믿음은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의 딸이 작년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 따님의 입교 간증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교회는 친구를 만나기 위한 한 장소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되새길 뿐 실제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갈 길을 먼저 가신 후 제가 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시고 부르신다라는 내용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셔서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기 전까지는 힘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제가 기도와 고백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신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기도하고 고백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보면 현재 상황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계속 지나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하나님께서는 제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제가 더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힘든 일을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고통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기도하고 고백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 자리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든 일이 계속 지나가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마음과 시선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오늘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문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 중에 어쩌면 바로 앞선 한 여인의 사건과 유사한 엘리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 하반절에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입니다. 이전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해 먼저 무엇을 해줄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수넴 여인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먼저 다가가셔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한 후에 오전 11시부터 불꽃같이 타오르고 싶은 교역자 성스러운 기름 이성유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함께 70분간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평균 140여 명의 교우님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 교우님들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보기도에 참석한 많은 교님들이 중보기도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진리를 믿고 삶 속에 실천했던 그 수넴 여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수넴 여인의 반응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의도로 질문을 한 엘리사의 물음에 이 수넴 여인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현재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사실 그녀의 삶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아픔이 어쩌면 그녀의 삶을 온통 휘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지족이라는 시절과 자족이라는 날줄이 삶에 엮어져 나갈 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으로 녹록어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지족과 자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 수넴 여인은 예상치 못했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1절 이하에 보여주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상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침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종 게하시를 보내겠다는 엘리사를 설득해서 직접 집으로 오게 합니다. 결국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많은 시절 자녀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뛰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물고 빨며 금지 오겹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은 결코 동요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침착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결국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적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트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결과에만 집착하는 인스턴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과 또 다른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과부이던 남편이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루어짐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재련되며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역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싱싱하며 청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활력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장판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수용하며 선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이 역경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자리에 심어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그릇뿐이었던 그녀의 그릇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는 이적을 경험하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 그 믿음이 계승되고 발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할 때나 넘칠 때나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 또한 아들이 없는 큰 결핍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여인의 가정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회자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역경을 통해 순도 높은 믿음, 활력 있는 믿음으로 변모해 갑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점이 아닌 선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어머님들의 믿음을 통해 계승되며 진보해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일에 매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신실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그저 상황과 결과에만 집중할 뿐 오히려 믿음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의 믿음 안에는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런 주님의 속마음도 모른 채 저희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믿음을 재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저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바로 역경이 믿음 재련의 용광로임을, 고난이 바로 저희의 믿음을 더욱 싱싱하며 청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활력의 공급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토대 위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며 점이 아닌 선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100주년 기념교회 어머니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어머니들 그리고 미래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처럼 부족할 때나 넘칠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속해 있는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한 믿음의 남편들은 미래의 믿음의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룩한 남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